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때는 2026년 5월 22일 오후입니다. 무대는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흔히 발개위라 부르는 곳의 1층 발표회장이고요.
아, 매달 열리는 정례브리핑 시간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정책연구실 부주임이 마이크 앞에 섰고, 기자들은 그저 뻔한 경기부양책 한두 줄이나 나올까 싶어서 막 하품을 참으며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죠.
사실 그런 브리핑이 좀 많이 지루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료가 준비된 문건을 무미건조하게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국산 대형 모델이 국산 연산 칩에 적응하는 강도를 더 높이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요.
와, 정말이지 전형적인 행정 용어로 꽁꽁 포장된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게 들리는 문장 중 하나네요.
저도 처음 자료 볼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루한 문장이 발표된 그날 오후에 상하이와 선전 증시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폭등하기 시작한 그 사건이죠?
네, 시장은 그 평범한 관료의 한 문장 속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무게를 단번에 알아차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목표는 바로 이 문장 뒤에 숨겨진 거대한 판을 완전히 해부해보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2026년 현재 중국 로봇 산업의 이면을 보여주는 보고서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로봇이 얼마나 똑똑해졌나, 뭐 이런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로봇의 뇌를 작동시킬 무려 2조 위안짜리 거대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그리고 그 로봇의 몸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는 자본시장의 이면, 이 거대한 두 개의 톱니바퀴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왜 이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건 그저 바다 건너 중국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산업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계신 건 전 세계 기술 지형, 그리고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의 명운까지 쥐고 흔들 거대한 다윈적 생존 실험의 생생한 현장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럼 바로 그 로봇의 뇌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자료를 보면 로봇이 가진 물리적인 한계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꼬집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로봇 기술이 발전해도 물리적인 한계는 분명하니까요.
네. 로봇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작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칩, 그러니까 이른바 엣치칩만으로는 복잡한 공간 추론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로봇 머리에 스마트폰 하나 달아놓고 그 계산 능력만으로 수천 가지 변수를 가진 박사급 수학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스마트폰으로 박사급 수학 문제를 풀라. 진짜 불가능하겠네요.
네. 결국 로봇 안에 모든 고성능 연산 장치와 그걸 돌릴 거대한 배터리를 다 구겨넣는 건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핵심 개념이 바로 클라우드 로봇이죠.
아, 클라우드 로봇. 그러니까 진짜 복잡하고 무거운 계산은 멀리 있는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가 대신 싹 다 처리하고 그 결과값만 로봇에게 쏴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초저지연 통신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완벽하게 작동하려면 데이터가 오가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야 하거든요.
얼마나 짧아야 하죠?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2028년까지 주요 도시권에서 딱 1밀리초 안에 연산 자원에 닿을 수 있게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1밀리초요?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이 대략 300밀리초 정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럼 눈 깜빡임의 300분의 1초 만에 데이터가 저 멀리 서버에 갔다 온다는 거네요. 하긴 공장에서 뜨거운 쇠물을 붓거나 가정집에서 아기를 안아 올리는 로봇이 네트워크 지연 때문에 한 0.1초라도 멈칫하면 엄청난 대형 사고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초저지연 인프라는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바로 그 필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개위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거군요.
네. 향후 5년간 약 2조 위안, 하나로 무려 295조 원을 전국 AI 데이터 센터망에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냈죠. 심지어 전력망 보강까지 다 합치면 5조 위안이 넘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5조 위안이라니? 단일 국가가 AI 인프라 하나에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그냥 태워버리는 거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 엄청난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돈에 붙어있는 조건이거든요.
아, 조건이요? 그게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 지루한 문장의 실체인가요?
네. 발개위가 새로 짓는 이 막대한 AI 데이터 센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 80% 이상을 화웨이 같은 자국산으로 채우라는 가이드라인을 걸어버린 겁니다. 핵심 영역은 무려 70% 이상이고요.
와, 80%를 무조건 국산으로 쓰라고요? 제가 자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정부가 식당 차린 사람한테 그냥 창업 지원금 좀 쥐어주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원금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죠.
네. 내가 식당을 열면 우리가 매일 80석의 예약 손님을 무조건 강제로 채워줄게. 딱 이러는 꼴이잖아요. 한마디로 사줄 사람, 그러니까 수요 자체를 국가가 원천적으로 보증해버린 거군요.
호스트님이 드신 그 식당 비율을 조금만 더 확장해보면요. 이 정책의 파괴력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하루 80석의 매상을 매일 무조건 보장받는 식당 주인이 굳이 비싼 외국산 최고급 식자재를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굳이 비싼 재료 안 써도 80명은 무조건 오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정책들이 칩 제조사한테 돈을 직접 주는 공급 측면의 지원이었다면 지금은 아예 수요를 확정지어버린 거죠?
그럼 글로벌 시장 꽉 잡고 있는 엔비디아나 AMD 입장에서는 완전 날벼락이네요.
그렇죠. 이 거대한 중국 인프라 시장에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20% 아래로 확 쪼그라듭니다. 반면에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소프트웨어가 투박하더라도 중국 자국 칩 스타트업들한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생존 활주로가 활짝 열린 셈이죠.
80석 예약 보증이라 저라도 당장 장사할 만나겠네요. 그런데 이 거대한 보증 수표에 가장 빠르게 또 무섭게 반응한 게 바로 화웨이잖아요.
네, 화웨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화웨이가 2026년 4월부터 최신 AI 가속기인 승등 950PR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연간 75만 개 출하가 목표고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게 미국이 수출 통제하려고 성능을 강제로 낮춰서 만든 엔비디아 H20 칩보다 오히려 2.8배나 빠르다는 점입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가격 경쟁력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맞아요. 가격이 장당 약 7만 위안, 하나로 한 12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25만 위안에 달하는 엔비디아 H200의 딱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근데 자료를 덮어보니까 성능이나 가격보다 훨씬 치명적인 무기가 하나 더 눈에 띄더라고요.
아마 소프트웨어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화웨이의 독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캐넨 넥스트 말이죠.
네,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무조건 엔비디아 칩만 썼던 이유가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완전히 묶여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아이폰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iOS 생태계를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요.
네, 그런데 화웨이가 내놓은 이 KNNX가 일종의 만능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환경에서 짜놓은 코드를 뭐 큰 수정 없이 화웨이 칩으로 그대로 옮겨올 수 있게 아예 다리를 놔버린 거더라고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칩을 바꾸는 데 드는 전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준 셈이죠. 그 결과가 지금 중국 내 거대 기업들의 대규모 발주 러시로 이어지고 있고요.
아, 틱톡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수조 원어치 칩을 싹쓸이했다는 그 내용이요?
맞습니다. 무려 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어치의 승등 칩 35만 개를 바이트댄스가 한 번에 주문했습니다. 알리바바나 텐센트도 앞다투어 동참하고 있고요.
와, 35만 개를 한 번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딥시크 브리포 대형 언어 모델의 출시 지연이었습니다.
아, 출시를 미루었다고요? 왜 미룬 거죠?
원래 이 팀이 미국 칩에 맞춰서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향을 틀어서 온전히 국산 칩 위에서 구동되도록 다 뜯어고치느라 출시를 무려 삭달이나 미뤘습니다.
세상에, 국산 두뇌가 국산 연산 칩 위에서 돌아가는 완벽히 닫힌 자급자족 생태계를 억지라도 만들어버린 거네요.
네, 베른스타인 전망 자료를 보면 2026 1분기 기준으로 중국 AI 칩 시장에서 국산 비중이 벌써 52%에 달하고 그중 화웨이가 50%를 장악할 거라고 하니 그 속도가 정말 경이롭습니다.
진짜 무서운 속도네요. 하지만 전문가님, 자료를 조금 더 깊이 아주 냉정하게 파고들다 보면 이 완벽해 보이는 숫자 이면에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물리적 한계 말씀이시군요. 아주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네, 바로 반도체 수율 문제죠. 화웨이 칩을 위탁 생산하는 곳이 중국의 SMIC인데 지금 미국의 제재 때문에 회로를 아주 미세하게 그릴 수 있는 극자외선, 즉 EUV 노광 장비를 못 들여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현재 중국 반도체 굴기가 마주한 정직한 민낯이죠.
비유하자면 EUV가 반도체라는 도화지 위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선을 그리는 초정밀 붓인데 SMIC는 그 붓이 없어서 아주 뭉툭한 붓으로 억지로 미세 공정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7나노급 공정 수율이 여전히 20%대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율이 20%라는 건 정말 탐담한 수준입니다. 10개의 칩을 만들면 8개는 불량품이라 그냥 폐기물 통에 버려야 하는 뜻이거든요.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죠.
10개 중에 8개를 버린다뇨?
빵집으로 비유를 해볼까요? 매일 빵을 10개 굽는데 8개가 오븐에서 시커멓게 타버려서 버려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정상적인 시장 원리라면 이런 빵집은 당장 문을 닫고 파산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재료비도 안 나올 텐데요.
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타버린 밀가루 값은 우리가 전부 보전해 줄 테니까 너희는 멈추지 말고 계속 빵을 부어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아까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80% 수요 보증의 이면에는요. 이 처절한 수요를 국가 자본으로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중국이 겪고 있는 이 처절한 수율 문제와 억지로 밀어붙이는 2조 위안짜리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오히려 이웃나라인 한국에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적인 폭발적 호황이 팡 하고 터져버린 거죠.
맞아요. 자료 보니까 2026년 5월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무려 243%나 폭등했습니다. 16기가 DDR5 가격은 682%, 낸드 가격은 무려 807%가 치솟았고요. 무역수지도 단숨에 38억 달러 흑자로 반전됐습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 곳간에 지금 돈이 산처럼 쌓이고 있는 아주 달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리적으로 쭉 연결해보니까 약간 서늘해지는 지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지점이죠?
지금 발기위가 화웨이 연산칩 같은 논리 반도체를 80% 국산으로 채우라고 강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산칩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메모리가 필요하죠.
네. 데이터가 막 쏟아져 들어올 거대한 메모리 창고가 칩 바로 옆에 무조건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80% 국산화 압력이 결국 필연적으로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핵심 메모리 반도체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할 째깍거리는 시한폭탄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큰 그림을 짚어내셨습니다. 이 현상을 더 넓은 맥락과 연결해보면 섬뜩하죠. AI 연산칩이 자동차의 고성능 V8 엔진이라면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그 엔진의 연료를 미친 듯이 들이붓는 거대한 파이프입니다.
아, 연료 파이프요?
네. 지금까지 중국은 국산 엔진인 화웨이 칩을 억지로 만들고도 그 엔진에 꽂아넣을 고성능 연료 파이프를 스스로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산 메모리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겁니다. 덕분에 한국이 800%가 넘는 가격 폭등이라는 호황을 제대로 누린 거고요.
그런데 중국 창신 메모리, 즉 CXMT가 이미 16나노 공정 기반의 HBM3 샘플을 화웨이에 납품하면서 양산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자료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직은 앞서 말한 빵집처럼 수율이 엉망진창이겠지만요.
네, 정부가 그 타버린 빵값을 무제한으로 대주는 식이라면 결국 시간 문제겠군요.
네, CXMT가 결국 수율을 극복하고 HBM3 양산에 성공해서 화웨이 연산칩과 완벽하게 결합하는 순간 한국이 누리고 있는 대중국 메모리 호황의 창문은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닫히게 될 겁니다.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결국 미국이나 한국 같은 서방 동맹의 기술망에 단 1%도 기대지 않는 중국만의 독자적 디지털 제국이 완성되는 셈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클라우드의 거대한 뇌를 다 지었다고 쳐보죠. 그럼 그 뇌의 명령을 수행할 물리적인 몸통이 필요해지잖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자본 흐름을 하나 더 목격하게 됩니다. 로봇의 몸을 만드는 회사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로봇 하드웨어 쪽 상황도 칩 시장 못지않게 흥미진진하죠.
사실 두 발로 걷는 휴머노비드 로봇을 대량으로 양산한다는 건 매년 수백억 원의 현금이 그저 허공에서 펑펑 타버리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엄청 고전하고 있죠.
네, 이 계곡을 건너려고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들은 테슬라가 가진 막대한 자체 현금이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빅테크들의 천문학적인 투자금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이 무시무시한 죽음의 계곡 위에다가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다리를 아예 놓아버렸어요.
상하이 과창판이나 홍콩 증시의 문을 확 열어젖힌 거군요.
맞습니다. 그 이면에 깔린 국가적 명분은 바로 신질 생산력의 육성이라는 겁니다.
신질 생산력이요?
네, 쉽게 말해서 과거의 부동산이나 굴뚝 산업에 기대서 성장하던 낡은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첨단 기술과 고효율 제조업을 국가의 새로운 심장으로 삼겠다는 베이징의 아주 강력한 정치 구호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 아래 수조 원대의 묻지마 자금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로봇 기업들한테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자본의 거대한 쓰나미를 가장 먼저 올라탄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유니트리라는 곳이더라고요. 2025년에 순수 인간형 로봇 출하량 세계 1위를 딱 찍더니 상장 심사를 단 73일 만에 통과해버렸습니다.
보통 제대로 상장하려면 1년에서 2년씩은 좋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그냥 국가가 대놓고 VIP 하이패스 고속도로를 깔아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건 유니트리의 성적표가 보여주는 이상한 역설입니다.
아, 재무제표 말씀이시군요.
네. 2025년에는 17억 위안 매출의 60%에 달하는 이익률을 내면서 버젓이 흑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2026년 1분기 성적표를 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68%나 훌쩍 늘었는데 순이익은 오히려 52%나 반토막이 났습니다.
돈은 훨씬 더 많이 갈 키로 긁어모았는데 손에 쥐는 이익은 확 줄었다는 거네요. 호스트님은 그 모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유니트리가 시장에 던진 G1 모델의 파격적인 가격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이 단돈 9.9만 위안, 하나로 치면 약 1,800만 원이더라고요.
와, 중고차 한 대 값으로 사람만한 로봇을 파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 미친 가격 파괴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출하량은 폭발적으로 늘렸는데 정작 로봇을 팔면 팔수록 수익성은 자기 살 깎아먹듯 갉아먹히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이죠?
로봇 관절마다 들어가는 초정밀 모터, 센서, 쇳덩어리 프레임 등 부품 원가라는 게 엄연히 존재할 텐데 대체 어떻게 이 가격의 로봇을 조립해서 팔면서 회사가 안 망하고 버틸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자본시장을 유심히 봐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부품 조달부터 조립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급망 단위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부품망에서요?
네, IPO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수천억 원의 실탄을 확보한 유니트리 같은 기업들은요, 당장의 적자 따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품 단가를 원가 이하로 무자비하게 후려쳐버려요.
와, 적자를 감소하고요?
네, 저렴한 국산 모터와 액추에이터를 대량으로 막 사들여서 조립한 다음에 거의 제조 원가나 다름없는 출력 가격으로 완제품을 시장에 쏟아붓습니다. IPO로 탱긴 막대한 자금이 이 역마진을 메워주는 일종의 무제한 보조금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증시는 그야말로 로봇 군단의 상장 대기열로 미어터지고 있는 거군요. 홍콩 증시에 비밀리에 상장을 신청한 엔진 AI라는 회사는 그 CATL 같은 거물급 배터리 회사를 뒷배로 두고 15분마다 로봇 한 대를 뚝딱 조립하겠다면서 벼르고 있고요.
네, 상상 초월이죠.
더 기가 막힌 건 베이징에 있는 링커봇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긴 완성된 로봇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인간형 로봇의 손, 딱 손만 만드는데 목표 기업 가치가 하나로 약 8.3조 원이라고 합니다.
8조 3조 원이요? 자동차 회사도 아니고 로봇 손가락 관절 만드는 회사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 시가총액을 넘보는 거네요. 이거 정말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이른바 내꺼나, 즉 통제 불가능한 과잉 경쟁의 공포 아닌가요? 적자투성인 비슷한 로봇 회사 150여 개가 330종에 달하는 깡통 로봇을 만드는데 여기에 수조 원이 몰린다고요? 이거 예전에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수많은 업체가 난립해서 피 터지게 싸우다 다 파산했던 그 치킨 게임의 대접위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 매체인 카이신이나 심지어 발개위조차도 이 중복 투자와 과잉 생산, 즉 내꼬나를 심각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 중국 내부에서도 경고음이 울리나 보네요.
네, 심지어 아지봇이라는 유명 로봇 기업의 핵심 임원조차 생산량이 판매량을 크게 앞지를 것이다 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할 정도니까요.
네, 그런데요. 제가 이 여러 보고서와 기사들을 쭉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문득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오, 어떤 깨달음이죠?
잠깐만, 이 묻지마 거품 자체가 단순한 시장의 과열이나 정책적 실수가 아니라 이 거품 자체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무기인 거군요.
아, 무기로서의 거품이요?
네.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실탄을 쥔 150개의 스타트업들이 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가를 원가 밑으로 후려치면서 전 세계 로봇 시장을 향해 융단 폭격을 가하며 시장을 넓히는 거잖아요.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호스트님께서 그 거품의 진짜 목적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군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당 100만 위안을 호가하던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이 단숨에 9,900만 위안으로 폭락한 이 기적은 단순한 기술 혁신의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벤처 캐피털과 주식시장이 쏟아부은 그 거품 같은 자본이 억지로 만들어낸 극단적인 가격 파괴인 거죠. 그리고 이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 죽고 몇 개만 살아남는 구조인가요?
맞습니다. 수많은 2군, 3군 로봇 기업들은 결국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줄파산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체들의 산 위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두세 개의 거대 기업은 조단위의 막강한 자금력, 그리고 수직 계열화돼서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춘 완벽한 부품 공급망을 손에 쥐게 됩니다.
아, 게다가 이미 현장에 뿌려진 수십만 대의 저가 로봇들이 압도적인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매일 긁어모아서 그 살아남은 기업에 바치겠네요.
네, 모든 걸 독식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붐이나 주식시장의 광기가 아닙니다. 서구와의 기술 격차를 단숨에 좁히고 더 나아가 글로벌 로봇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국가 자본주의가 쏘아올린 아주 무자비하고 잔혹한 다윈적 실험 현장인 겁니다.
와, 듣고 나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을 위해 파헤친 정보의 핵심 뼈대를 한번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026년 중국 로봇 산업을 미친 속도로 굴려가는 거대한 두 개의 톱니바퀴를 확인했습니다.
네, 뇌와 몸통의 이야기였죠.
네, 한쪽 톱니바퀴는 국가가 강제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수요를 무려 80%까지 보증해주면서 억지로 로봇의 두뇌인 칩 생태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수율이 20%밖에 안 돼도 멈추지 않는 톱니바퀴죠.
경쟁을 부추기며 로봇의 물리적 몸체 가격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죠. 저희는 오늘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윤리적 잣대도 배제하고 오직 이 자료들에 나타난 강력하고 노골적인 국가 전략의 메커니즘만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 생각해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국가자본비위가 주도하는 이 잔혹한 생존 실험이 결국 성공을 거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중국이 완전히 승리한다면요?
네, 중국이 반도체 칩부터 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거대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그리고 18,000만 원짜리 로봇의 하드웨어 몸체까지 완벽하게 독립적인 자급자족 생태계를 완성한다면 말입니다. 아마도 미래 글로벌 로봇 시장은 서로 호환조차 되지 않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반토막 나버리지 않을까요?
중국식 로봇 생태계와 서방연합의 로봇 생태계로 딱 갈라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집에 걸어들어와 커피를 타줄 그 로봇은 과연 어느 생태계의 언어를 쓰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닝에서 들려드렸던 그 평범하고 지루했던 발개위 관료의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지금은 아마 완전히 다른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실 겁니다.
그 지루한 행정 용어 한 줄이 세상을 어떻게 두동강 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죠.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통해 파헤친 이 거대한 이면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세상을 읽는 전혀 새로운 시각과 놀라운 자료 더미를 한가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이 깊은 심층 탐구의 시간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